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속량하는 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 말씀인데요.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는 그 모함에 대한 반론이 담겨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의 신앙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누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한 사람들이 결국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또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죠? 바로 이 모세를 보내주시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는 모세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현장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40세가 되면서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려고 했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이런 모세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게 되죠?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네. 네, 여기서 또 모세를 그들이 밀어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또 모세를 밀어뜨려. 그러니까 여기서 밀어뜨렸다라고 이 표현된 이 말씀은 아포테오라는 말씀인데 본래는 본래 의미는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연상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고발하면서 네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이 스데반은 모세의 광야 생활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광야는 모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또 알고 있는데요. 이 아들 첫째가 그 게르솜이고요.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여기서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지만은 이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어떤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지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어떤 깨달음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 율법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모든 인간은 게르솜과 같이 연약한 존재, 나그네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후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깨달았던 그 내용대로 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셨습니다. 즉 율법은 구원 받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뭔가를 깨닫기를 바라셔서 주신 것이죠. 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모세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예수님 시대까지 왔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그런 모습처럼 또 하나님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세 시대에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 이 스데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모세를 찾아오시고 또 그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그것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모세가 준비되는 이 모든 시간들은 버려지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을 아셨습니다. 그런 거절로 인해서 그들은 더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또 모세의 교만을 아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신음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 그리고 정작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복음도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또 다음 구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이라고 모세를 오해하고 그렇게 모세를 거절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면서 재판장이 아니라 속량하는 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량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자로 보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해를 했지만 정작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 자비를 전하는 자로,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모세만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는 도구로 이 율법을 쓰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재판장이 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렇게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거절했고 또 지금은 스데반까지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스데반일까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입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죄인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또 모세는 속량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가 또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속량하는 자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애굽의 궁정이든 또 미디안의 광야이든 우리는 진심으로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했고 또 예수님까지도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속량하는 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도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속량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뼈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어쩌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속량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